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7과 율법과 은혜. 11월 13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 교파에 속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표준이며 그와 같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범했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물론 그 율법 안에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 빈약한 논리들로 안식일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차원의 주제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비록 각기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과 은혜에 관한 주제는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맥락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준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셨나요? 2. 하늘에도 도덕법이 존재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신명기에서는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6.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그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풍랑을 곧 잠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굉장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란 것은 제가 학생반에 진로 코칭을 특강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특강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그 만남에서 어떤 그 이게 우리의 교회의 미래구나. 이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정말 비전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모임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 시작된 시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 시험 시간표를 나한테 좀 보내라. 내가 너의 시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시간표를 이제 저한테 보냈고 저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거니 오늘은 또 나를 만나서 이런 코칭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노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쉬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잠시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시험 기간이 너무 피곤했는데 잠깐 잠든다는 것이 이제서야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이 친구가 자기 시험 점수에 대해서 서술형과 객관식이 점수를 보내왔는데 그 점수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위 5% 안에 들 만큼의 좋은 성적들을 받았더라고요. 중3의 마지막 시험의 피날레를 정말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아직 모든 점수가 다 나온 것도 아닌데 저에게 알려주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그 친구가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도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믿어주는 그 기도해주는 그 나를 기억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실 때 힘이 되었구나를 생각하니까 아 정말 인생의 작은 시험부터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시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그 시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아 저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기도해줬던 그 따뜻한 마음들의 기도 동역자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요. 정말 저가 뉘기에 이런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창조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에서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날은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첫 질문으로 해봤는데요.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장의 내용에, 4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자라난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날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다음에 그날 저물 때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그날의 저물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저편으로 가자 하셨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쉴 곳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36절에는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이 배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배일까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무리들도 이 다른 배를 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광풍이 일어났을까? 광풍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의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건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요? 아 저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라는 비유들의 말씀 속에서 씨를 심고 그게 자라나게 하고 수확하는 그 모든 과정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 이 큰 어려움들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네, 제자들의 반응은 38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고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배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뱃사람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의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배를 이 광풍에서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지금 물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절박한 순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한 말은 예수님을 주여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죽게 됐는데 이거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원망이 가득. 아우,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보시죠? 이거 잠이 와요? 정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얘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런 명령을 했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그저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할 만한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정말 큰 믿음의 충격 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그는 바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바로 기술도 없이 그들처럼 뱃사람으로 오래 지내신 것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하루 종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잠을 자셨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고물에 누워 있었다면 그 배에 그 물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깨자마자 깜짝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니까 정말 이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제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 믿음과 염려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봤더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아,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풍랑해질 때 정말 다 죽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풍랑이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무당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1mm에서 13mm의 다양한 몸집을 가진 곤충입니다. 세계적으로 칠성 무당벌레와 남생이 무당벌레, 베달리아 무당벌레,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 등의 약 4,50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벌레라는 이름은 몸 색이 화려하여 지어졌습니다. 이로운 곤충인 무당벌레는 둥글고 알록달록한 모습 때문인지 대체로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색 변이는 매우 다양하여 노란색과 주황색, 빨강색, 검정색에 점 역시 없는 것에서부터 수십 개에 달하기까지 무궁무진한 변이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몸색은 중간 유전을 하는 덕에 매우 다양한 무늬의 무당벌레들의 탄생에 일조합니다. 성충은 몸이 작고 납작한 반구형 또는 원형이나 드물게 타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무당벌레의 더듬이는 다른 곤충에 비해 짧으며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고 딱지 날개가 위로 둥근 모양입니다. 무당벌레는 번데기 과정이 있는 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무당벌레의 몸이 두드러진 경계색을 지니는 이유는 포식자들이 눈에 띄는 색을 독이 있거나 불쾌한 것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당벌레에게는 독이 있는데 그 양은 작은 새나 도마뱀 정도 크기의 동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위험을 느낄 때 다리 마디에서 독이 있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노란 액체를 내놓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변온 동물이라는 특징상 18도 이상의 온도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른벌레는 진딧물이 있는 식물에 노란색 알을 낳는데 부화한 애벌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들을 무리 지어 잡아먹고 진딧물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겨울에 무리 지어 동면을 취한 어른 무당벌레는 봄에 출현하여 포식 활동과 산란을 하다가 여름잠을 잔 뒤 9월경에 가을에 다시 등장하여 포식 활동과 번식, 산란을 하는 한 사리를 합니다. 무당벌레 애벌레는 허물을 벗는 탈피와 여름이나 가을에 몸을 웅크리는 전용 상태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쳐 어른 벌레가 됩니다. 부화한 무당벌레 성충은 처음에는 색상이 없이 노란색 등껍질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몸이 굳어지면
개성 강한 경계색을 갖추게 됩니다. 일부 무당벌레 개체는 번데기 상태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무당벌레는 종류와 환경에 따라 등껍질의 색상과 무늬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라도 등껍질 색상이 다를 수 있어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의 경우 베이지색, 진한 주황색, 검은색 등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몸 크기도 달라서 몸 길이가 3.5mm가량 되는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부터 12mm가량 되는 남생이 무당벌레까지 다양합니다. 진딧물을 먹이로 공급하면 인공사육이 가능합니다. 무당벌레는 성충과 유충 모두 진딧물과 나무의 즙을 빨아먹는 깍지벌레, 나무 잎을 갉아먹는 잎벌레, 유충 등 농작물과 나무를 해치는 해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해충 퇴치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 정부에서는 귤나무를 해치는 이세리아 깍지벌레의 천적인 베달리아 무당벌레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이세리아 깍지벌레의 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흔히 무당벌레 하면 연상되는 칠성 무당벌레도 왕성한 식욕으로 진딧물을 잡아먹는 익충입니다. 28점박이 무당벌레처럼 감자나 가지과의 식물 또는 까마중의 잎을 먹는 초식성 무당벌레도 있지만 대다수의 무당벌레는 농업 해충을 먹는 육식성 곤충입니다. 노랑 무당벌레는 식물의 잎에 기생하는 곰팡이와 같은 균류를 먹기도 합니다. 무당벌레는 노란색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 때문에 새들에게는 거의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 벌레나 유충에 기생하여 죽게 하는 기생파리와 고치벌, 좀벌 등의 기생곤충에 의해서 그 수가 조절됩니다. 기생곤충들은 무당벌레의 애벌레나 어른벌레 몸에 알을 낳는데 기생당한 숙주는 양분을 빼앗겨 기생곤충의 애벌레가 빠져나와 번데기가 되면 죽습니다. 그 외에도 침노린재과의 육식곤충인 침노린재나 파리매과 곤충인 파리매와 개거미도 무당벌레의 체액을 빨아먹는 천적입니다. 보통 20-30개짜리 알집에서 태어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몇 개씩만 알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색은 처음에는 예쁜 오렌지색이며 모양은 대부분 럭비공 모양이나 약간의 길이차가 있습니다. 부화가 진행되어 애벌레가 생기면 까만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수는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의 제일 첫 작업으로 자신이 나온 알 껍질을 먹어치웁니다. 대부분 곤충들이 애벌레도 태어나면 먼저 알 껍질을 먹습니다. 알 껍질에는 애벌레가 미처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와 키틴질 성분이 남아있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배 끝부분에 흡판을 가지고 잎의 뒷면을 기어다닙니다. 수많은 갈고리 털로 붙잡는데 무당벌레 애벌레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에는 동네 곳곳에 검고 노란 무늬의 무당벌레 애벌레와 번데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당벌레 번데기는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그뿐이지만 무당벌레는 번데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실내로 장수 풍뎅이나 사슴벌레, 나비, 딱정벌레과에 속한 종 등을 짓 수 있는데 이들의 번데기는 자극을 받으면 번데기 배 부분을 튕기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몸집에 비해 대식가로 하루에 진딧물 20-30마리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애벌레 타입의 유충은 뭐든 자기 몸무게보다 많이 먹으며 성충도 진딧물을 매우 즐깁니다. 다만 봄에 태어난 무당벌레는 가을에 성충이 되므로 가을에는 그다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당벌레는 해를 넘겨서 생존하는 곤충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낙엽이나 썩은 나무 틈 등에 무리지어 옹기종기 모여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봄에 잎사귀 뒤나 나무 껍질에 알을 낳고 먹고 또 먹는 굉장한 식충이입니다. 초식성 무당벌레들은 모두 해충인데 점이 짝수이고 털이 난 것처럼 매끈거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종에 따라 가지과와 오이과 등의 농작물에 해를 끼칩니다. 무당벌레는 성충은 죽은 채 하며 다리 관절에서 애벌레는 등에 난 돌기에서 노란 액을 분비합니다. 이 보호액은 냄새와 맛이 상당히 써서 무당벌레를 잡아먹은 경험이 있는 새뿐만 아니라 거미도 줄에 무당벌레가 걸리면 알아서 물러납니다. 이러한 보호작용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당벌레는 굉장히 느긋하며 생존력이 높은 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듯 느긋한 무당벌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뒤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라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갈바리로 가던 악한 무리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끌고 가던 폭도들도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폭도들이 으슥한 길가에서 본 시체는 배가 터져 있었고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개들이 창자를 뜯어먹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땅바닥에 얼어 붙어버렸습니다. 그 시체의 주인공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맨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땅에 떨어졌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유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배반, 은 30, 자살 등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당대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 짓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적어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에 팔기 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함께 생활했던 사람은 단 12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동고동락이었습니다.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이들과 훨씬 더 살갑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리에 유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 투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두 번째,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신뢰를 얻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며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고치는 은사를 비롯한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능력을 유다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된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가의 어부들, 세리들, 독립운동가들,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을 보니 아무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 잔인한 것처럼 들리지만 부모와 저자, 형제, 자매들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의 부모를 버리라고 하십니까? 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럴만한 마음, 그럴만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만큼 마음의 고통과 결심이 따라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십자를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영생을 위해, 예수를 위해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취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직업인 세리를 버리고 무직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 열두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 가롯 유다 역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시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17쪽에 유다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했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둘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도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기다가 유다는 가룟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남쪽 유다 출신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1명의 제자는 모두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북쪽 지방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거나 천여겼습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정통 유대인들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정통 유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림살이를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발등을 찍은 정도가 아니라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잔약에 내어 몰아붙인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총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영광의 주님을 팔아서 치욕과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잘 갖추어진 제자였던 유다가 어떻게 하여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유다는 이런 멸망의 나락으로 깊게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여기 성경과 연예신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귀중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날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무화적인 희생을 보면서도 탐욕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작은 재물까지도 유다에게는 유혹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봉사의 대가를 챙겼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통장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유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또 탐욕이 유다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교만함입니다. 시대소망 717쪽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성지만 급해서 날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을 볼 때마다 매일 예수님 곁에 앉아서 들은 것들만 주워보는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큰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실패하거나 꿀리지 않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교만한 생각이 마침내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죄악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신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까지 아사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행여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거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갈 길이고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삼십에 팔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잘것없는 종의 몸값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 목매어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유다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마지막 들린 음성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루스벨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목사들, 만일 그대 부부가 안위를 덜 추구하고 연구와 아울러 육체적 노동을 겸했더라면 그대들은 교대로 앓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더욱 쾌활하고 행복하게 지냈을 것이다. 그대의 근육은 가만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일이 필요함을 아셨다. 알 형제여, 만일 그대가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연구와 더불어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훨씬 더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그대는 더욱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머리는 두뇌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되거나 멍해지지 않을 것이다. 신령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더욱 명료해질 것이며 그대의 도덕성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대는 노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날마다 더욱 많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그대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릿느릿한 혈액을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활성화할 것이며 그대를 불만과 허약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부지런한 연구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하되 하나님께서 빛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명철을 여셔서 당신의 말씀의 보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성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 없는 지경에 결코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대는 자신을 매우 두드러지게 하는 일과 가족적 난관과 그대의 허약한 건강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일에 습관들여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 자신이 그대의 대화의 주제이며 그대 자신이 그대와 그대의 구주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대는 자아를 잊고 예수님 뒤로 숨어야 한다. 귀하신 구주께서 존귀를 받으셔야 하며 자아는 시야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느낄 때 그대는 자신 속에 주목하거나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볼 수 없다. 그대가 주제를 제시하기 전에 둘러대는 서론들 때문에 사람들은 지쳤을 뿐 아니라 진력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그대의 가족적 시련에 대해 말하고 언급할 때마다 그대는 그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평판을 낮추고 있으며 그대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시사한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탐내는 목사들의 본이 그대에게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이들에게 귀여움과 아첨을 받아 결국 자고해져서 자기 만족에 빠짐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들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그대의 주제넘은 면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의 목사의 품행으로 인해 재담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벌어지고 또한 그의 도덕성 자체가 심각하게 의문시된다면 그는 이것을 시기나 중상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습관을 형성하는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대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인물들의 길을 주목해보고 그 후에 그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일을 조심하라. 그대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으며 사탄에 의해 눈멀고 기만당하여 스스로의 약점과 수많은 과오를 식별할 수 없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내게는 일터가 보였다. 읍내와 도시와 촌락 등 방방곡곡에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일터로 들어가는 일꾼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을 염두에 두는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대는 자주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만일 부주의한 행실이나 몇몇 신중하지 못한 움직임 때문에 가혹하거나 지나친 관용의 정신 때문에 그들의 신임을 잃게 된다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보다도 더 해로운 결과가 하나님의 사업에 초래될 것이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목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에 큰 해가 미쳤다. 어떤 이들은 쉽게 격동하며 자주 성을 낸다. 그리고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복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기뻐 날뛰는 바로 그 일이다. 진리의 원수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이러한 약점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데 이는 이것이 현대 진리 사업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성의 약점을 보이는 이들은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우리 믿음의 목사가 될 수 없다. 어떤 목사의 무분별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심의 구름 아래에 서게 되며 그 뒤에 오는 교역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알 형제여, 새 일터로 그대가 나아갈 때 그대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수고는 만일 그대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 10분의 1만큼도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그대는 실천적인 경건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의 영혼 속에 진리에 구원하는 능력을 소유할 때 그대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대의 심령을 즐겁게 한 동일한 실천적인 진리들을 하나님의 양떼에게 먹이는 일을 꺼려할 수가 없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